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 연속된 이야기의 일부와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2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시리즈로 글을 쓰는 작가들은 종종 2부의 첫 장에서 1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야기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1장 첫머리에서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한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4절서부터 8절은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한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예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서부터 7장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었는지를, 8장서부터 12장에서는 어떻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졌는지,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에서는 어떻게 땅끝까지 가이사랴와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서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 전과 후에 명령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와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에 유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이 성에 유하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 말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명령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너희의 계획과 지혜와 열심과 투지로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화제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이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실현되겠나이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가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일 때까지 가만히 두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익한 추측은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능력을 얻은 후에 나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성경을 보면 You will be my witnesses 라고 번역하지 않고 You shall be my witnesses 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제가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본연의 사명을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낚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사명의 폭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거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 지방과 그리고 유대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 일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특별한 능력을 힘입으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권능을 받은 후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은 후 모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꼼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두 페이지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에 힘쓰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돈 벌고 학위하고 권세자가 되고 놀러 다니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것이 43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4장 32절을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47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절로 내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권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 있는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말로 전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첫째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는데 저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6장 11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도 충만한 사람들인데도 배우지 못한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9장을 보면 베드로는 미문에 앉은 뱅이와 또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음성과 비전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베드로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가진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태장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했을 때 수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까지도,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나는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주신 1차적인 근원적인 원천적인 목적이 달성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망도 없고 전도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도 없고 기적적인 역사도 없고 특별한 음성도 못 보고 주님의 비전도 보지 못하고 핍박을 감내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에게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에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효과적으로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기에 실제로 구원받고 중생하지 못했기에 아무런 전도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적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 향유옥합을 깨워서 부은 그러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는 삶의 모습이 없기에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가 제일 마지막에 그 목적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책이든지 시작할 때 하는 얘기와 끝날 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끝날 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세 복음서 모두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끝인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안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가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가정에서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별일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도들, 그리고 다른 이단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쌍쌍이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깁니다. 물론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모든 주류 교단의 교회들은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교회 문을 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교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지전들은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류교회 교단들은 왜 전도하지 않고 전도해도 효과가 없는가? 왜 새로 입교한 교인들은 한결같이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로서 수평 이동한 사람들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새로운 유행과 풍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고 왜 전도에 효과가 없는가? 그것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교재로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전도 책자를 돌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파 코스 비데오를 가지고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하신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20년, 30년에 걸쳐서 5만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주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신학자들이 신학교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양심이 깨끗한 자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성령의 옷을 입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발견했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이 없는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교회 식구들을 나의 가족으로 대하는 삶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차 확인하지만은 믿는 자의 모든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전도의 원칙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칙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종목이 있어야 횡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종목이 있어야 횡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횡목이 쓸 자리가, 쓸 재주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된 후에서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야 남에게 구원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종목이 길고 횡목은 짧습니다. 종목이 길고 횡목이 짧습니다. 횡목의 길이는 종목에 비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위로 넘쳐 흐를 때에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오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종목이 견고할 때 횡목도 견고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만은 자주 흔들리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은 나의 횡적인 모든 인간관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것이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기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원에서 하는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기원 말씀 제일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서부터 17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서 주님 앞서가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런 것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많은 성경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그 많은 세상의 지혜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권능으로 천국 삶을 지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열린 예배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무리 공부해봐도, 목적이 이끄는 삶 아무리 해봐도, 알파코스 아무리 해봐도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권능 있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삶으로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